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난 사건, 사실, 상황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희 모두 부활절에 주님이 다시 사신 그 경험을 이 땅에서 다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갑신정변은 신구세력과 구세력, 즉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사람이 정권을 잡았는데 백일천하로 끝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바로 1년 뒤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한 청년이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절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도착한 아펜셀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사망의 깃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맺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펜셀러는 편안하고 안락한 미국을 버리고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은 편안한 인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면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부모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두운 한국 땅에 왔습니다. 아펜셀러가 한국 땅에 온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한국 백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세우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서느냐?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때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어둠 속에서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쓴다는 것은 기적적인 역사와 기적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자기 방에서 꼼짝없이 나오지 않고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 3일 동안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할 것인지 계획하고 구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밤에 나왔습니다. 낮이 아닌 밤에 예루살렘을 순찰하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볼 수 있고 낮에는 느헤미야가 순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순찰하기 위해서 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어둠처럼 고요하고 캄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탄 짐승은 말이기보다는 노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새는 밤에도 잘 다니고 소리 없이 다니지만 말이 밤에 다니려면은 잉 하고 우는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밤을 이용해서 어둠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순찰하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 용정으로 본문에 있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다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순찰하면서 본 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파괴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을 돌들이 골짜기 아래 굴러져 있습니다. 성을 쌓을 돌은 그 무게가 힘이 많이 나간 돌입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시 언덕으로 끌어올리려면은 요즘과 같으면은 중장비 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가 없이는 그 돌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밤중에 예루살렘을 순찰하면서 본 것은 예루살렘 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순찰하면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많은 곤경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르면 고난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9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0년 전에 수룹바벨,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가의 자손인 수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40년에서 50년 정도 흘렀는데 예루살렘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에스라 대학사입니다. 에스라 대학사가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민족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건을 중단시켜달라고 상소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상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다삭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15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였더니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중심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힘을 가질 것을 주변 민족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면 재건할수록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면서 본 것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을 순찰하면서 느헤미야가 본 것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고난을 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 백성들은 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한 백성들은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한 백성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주변 민족의 방해와 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두 종류의 그룹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그룹은 어둠 속에서 세워지는 느헤미야에 따르는 그룹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다시 세워줄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다른 민족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었는데,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어둠 속에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왕 맡은 관원입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자, 세 번째 안에 들은 권력자입니다. 큰 나라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느헤미야가 어떻게 자기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살피고 살피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 느헤미야가 그 일국의 큰 페르시아의 나라의 그 세 번째 하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노예의 시절, 자기가 종의 시절에서 어둠의 시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한 도움을 청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종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의 나약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희들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시킨다는 그 고백을 당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바라보는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을 바라보니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번영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적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겟셈을 바라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넘어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적들을 바라보고 환경들을 바라보면은 인생의 나고자가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나고자는 어둠 속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늘 불안해합니다. 어둠 속에서 늘 주변을 살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세워지는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깔때기를 통과하게 합니다. 깔때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는 넓고 밑에는 아주 좁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통로에서 이 좁은 통로로 지나가는 이 깔때기의 통로를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좁은 깔때기를 통과하여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번영이 있습니다. 이 좁은 깔때기를 통과하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는 고난과 능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능욕을 지나 그 좁은 깔때기를 지나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어둠 속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깔때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깔때기를 통과하고 어둠 속에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어둠 속에서 승리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능력이 되는 것을 확증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하나님의 번영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깔때기임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둠 속에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